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서브컬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게 이야기해보는 방송 융신의 프리토킹 라디오. 오늘은 KBS님과 최근에 나온 닥터 스트레인지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하반기에 등장한 히어로 무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S님.
예, 안녕하세요. 연말에 또 돌아온 PD KBS입니다.
아, 네네. 아,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네, 뭐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다고 얘기를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 하여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외적으로는 상당히 좀 힘든 세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살아는 있으니까 일단은 산 건지 만 건지는 좀 약간 우울하긴 하지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 안 좋긴 하잖아요. 근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집회를 갔어요. 처음으로.
네.
솔직히 네. 그런 자리는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일단은 사람 많은 곳을 싫어하는 편이라서. 이제 근데 사람이 많다는 게 좋다는 점이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만큼 많다는 거에 대한 그 위로감?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좀 끝나고 돌아오는 게 좀 힘들긴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타는 버스들이 대부분 광화문을 지나서 오거든요.
그쵸 그쵸.
네, 저 같은 경우는 올 때도 버스를 타고 왔고 나다가 중간에 버스가 회차를 했어요. 그래서 내려서 걸어왔는데 올 때 이제 서울역에서 원래 버스 정류장 큰 게 있는데 거기에서 타려고 했었는데 제가 좀 일찍 나왔거든요. 9시 정도. 그래서 집회는 10시까지였고 네. 그래서 계속 진행 중이었고 그래서 버스가 없어가지고 강남 가는 버스를 탔어요.
네.
네, 그 버스가 또 삥삥 돌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이태원인가 녹사평인가 근처에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강남역에 도착해서 집에 왔죠, 어제. 분위기는 좀 뭐랄까 강남 같은 경우는 평상시 연말 분위기가 났고요. 뭐 광화문은 제가 처음 경험한 그런 기분이어서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게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가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날이 좀 추워져가지고 좀 대책은 좀 잘 해놓고 가야 뭐 봄 방한 장비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은 좀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아요. 좀 추위를 잘 타시는 분들은 좀 또 오래 계속 걷거든요. 걷는 것도 있지만은 앉는 자리도 딱히 있는 게 아니라서
마땅한 잘, 시간이니까.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고 잘 준비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거 말고는 뭐 연말 많은 기대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김이 팍팍 빠져가지고 과연 오늘 솔직히 재미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이번에 일단은
뭐 그렇죠. 하긴 뭐 확실히 제가 요즘 취업 준비한다 해서 비교적 좀 속세와 차단된 삶을 살다가 그래도 그냥 이제 세상 삶이 어떤가 이런 거 보는 것 때문이라도 신문은 계속 읽는데 버라이어티한 것 같아요. 확실히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요즘 들어서 이제 좀 다시 녹음 같은 걸 해볼까 싶어서 마이크를 켜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근황에 대해서 말할 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런 시기구나 라는 걸 은연중에 또 여기서도 드러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는 살아는 있다고 하지만 지금 진행자분은 더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면은 다 그렇죠. 근데 솔직히 정답이 없는 거를 어떻게든 정답 만드는 게 제일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진짜 힘들죠.
네. KBS 형님께서 저한테 취업 준비한다고 많이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항상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심적으로.
네, 뭐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도 머지않아 뭐 저도 비슷한 걸 또 다시 경험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왜냐면은 누구나 한 번씩은 이직이라는 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뭐 어쨌든 간에
그렇죠. 네. 뭐 요즘 평생 직장 없으니까 네. 언제나 가능성을 생각하다가 그 타이밍을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뭐 우울한 현실 이야기는 이제는 그만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가지고 오늘은, 얼마 전에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가 리뷰, 상영을 시작했어요. 뭐, 아직도 상영 중에 있고.
근데
그리고,
지금 보고
네.
있으면 내려갈 분위기예요.
그쵸,
일단은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이걸 IMAX로 보라는 그 추천평을 많이 받았는데
네.
IMAX로 못 봤어요. 일단은 왜냐면은 처음 봤을 때 IMAX로 봤으면은 제가 두 번째는 그냥 일반으로 봤을 건데 처음 거를 그냥 일반으로 봐버려서 이걸 IMAX로 봐야 하나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못 봤거든요. 지금은 다 이제
없죠. 다 내리지 않았나요?
신비한 동물로 다 바뀌었고요. 이 CGV의 이 특유의 원소스 원 멀티 유스는 정말 짜증이 나가지고 이제는 좀 번갈아 틀어주면 안 되나 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아무튼
아, 그러고 보니까 그거는 제가 그 저번에 걸젠 판처 관련해서 알게 된 건데, 그 상영관 내에서 교차 상영이 기술적으로 좀 어렵대요.
아, 뭐.
그래서 이제 처음에 한번 틀고면 다 바꾸면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게좀 어렵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2D 일반 있잖아요.
네.
그거 같은 경우는 번갈아 틀어주는 경우도 있어서 글쎄 그건 모르겠어요. 그 펌맷에 따라 다른 건지. 여하튼 뭐 그것까지 제가 알고 있는 건 아니니까 뭐. 근데
그렇죠.
솔직히 이 영화 같은 경우는 확실히 영상미는 정말 좋죠.
그렇죠.
그게 전부인 영화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그렇게 해서 오늘 마블 영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저번에 녹음했을 때가 상반기 히어로 무비 결산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자연스럽게 하반기에 몇편 나온 건 없지만 뭔가 있었던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영화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보고, 그리고 이제 또 미래에 어떤 영화가 나올지에 대해서 생각을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닥터 스트레인지는 뭐 이미 보셨다고 하셨지만 한번 보신 거죠? 그러면.
네, 전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 원래는 두번 보는데 마블
그러시니까
영화는
평상시에는.
일단은 시간이 안 나서 그리고 실은 이제 신비한 동물도 제가 금요일에 보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 해리포터의 스핀오프 작품이라고 하는.
근데 요즘 지하철 파업이잖아요.
아, 그쵸, 그쵸.
이것도 결국 우울한 얘기인데 지하철 파업이어가지고 중간에 차량이 고장 나가지고 보통 2호선 타면은 제가 강남까지 가는데 40분 정도 걸려요 평균적으로
네.
근데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날은 갑자기 당이 확 떨어져가지고 그날도 야근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취소하고 집에 왔죠 실은 오늘 이제 녹음 끝나고 씻고 이제 가려고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근데 가서 볼진 모르겠습니다 여튼 재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가고 싶진 않은 것
힘이 좀 세네요.
같아요. 네, 그렇죠. 아,
그래요.
요즘 다 그렇습니다.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워너브라더스 참.
아, 그 워너브라더스 거예요?
네, 해리포터는 다 워너브라더스 거.
아니, 워너브라더스 뭐 워낙 큰 데니까 죽을 때도 있는 거겠죠라고 하기에는 좀 많긴 하지만.
네, 뭐 이제 뭐 올해는 별로. 짭짤한 수익을 못 받은 것 같은 느낌. 아, 돈은 많이 벌었어요. 올해 워너브라더스 돈은
그럼요.
많이 벌었는데 평이 안 좋을 뿐이죠.
그렇죠. 배대시도 돈은 꽤 벌었어요.
아니, 배대슈도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엄청 큰 기대를 했던 수어사이드 스쿼드도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게 전부인 영화죠. 네.
네. 영신의 피터킹 라디오. 그래서 자, 오늘 닥터 스트레인지를 일단 보셨는데, 일단 닥터 스트레인지 기본적인 내용은 오만하지만 굉장히 유능한 닥터 스트레인지가 교통사고로 인해 손을 사용하지 못하면서 자신의 의사 인생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회복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과정에서 카마르 타지라는 곳에 도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마법사의 길을 걷는다라는 줄거리인데, 일단 이 영화 스토리에 대해서는 원래 알고 보신 건가요?
아, 이 스토리는 트레일러를 통해서 지겹게 많이 봤죠.
그렇죠.
그리고 뭐 솔직히 이렇게 보통 마블 영웅이 나온다 하면은 관련된 그
온갖
유튜브라던가 기사라던가 블로그 포스팅이 엄청 쏟아져요. 그러니까 닥터 스트레인지 관련된 것도 이미 그거 통해서 접하긴 했었는데, 여기서 흥미롭게
그쵸.
봐야 할 거는 한 가지가 바로 닥터 스트레인지가 지금 현재 어느 시점에 있냐는 게 상당히 흥미로운 시점이라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사고를 당한
시간축 말이군요.
시간, 물론 이 영화 자체가 타임에 대해서 매우 강조하는 영화이긴 하지만, 제가 또이 시간에 관련된 영화는 사족을 못 쓰기 때문에, 타임머신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이 닥터 스트레인지에 관련된 처음에 공개된 거는 윈터 솔저에서 나왔었죠.
떡밥이 나왔었죠.
졸라의 알고리즘에서 거기에서 스티븐 스트레인지라는 타겟이 되었고, 그 대사로도 나오죠. 스티븐 스트레인지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고. 근데 그 당시 그 기사를 보면 그 당시만 해도 그냥 유능한 의사다, 엄청나게
의사다.
그 정도로 했는데, 요 영화를 직접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닥터 스트레인지가 언제 사고를 당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 시점을 표현 안 해줘요.
그쵸.
그 비슷한 표현 방법으로 이게 나오는 게그한그차 안에서 스마트폰인가 아니면은 그 자동차에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드는, 어쨌든 간에 그거를 하다가 부주의로 사고를 당하잖아요.
네.
근데 그 통화 내용을 쭉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허리를 다친 군인 이야기에 잠깐 스쳐 지나가요.
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이언맨2에서 해머 인더스트리 그 시연 장면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 그 해머 애들 말하는 거죠?
예, 그거 토니 스타크가 그 상원 그 청문회 가가지고 해킹해가지고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해머
네네.
자료 있었는데, 거기에서 작동하다가 그 특유의 해머 실수로 인해서 큰 사고가 터졌잖아요.
그쵸.
예, 거기에서 허리가 크게 다치는 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 11호에서 이제 워머신이었던 로드 중령이 또 허리를 다치죠.
그렇죠.
과연 이 시점이 이 시점이냐, 둘중 하나일 텐데 어느 것인지 대해 가지고 말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전체적으로 스티븐 스테인지가 어느 타임라인에 꽂힐지 다 설명이 가능하니까,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구나, 이것도 좀 흥미롭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워낙 견고하게 짜여져 있는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그냥 다 꼽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무임승차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뛰어들기 그런 느낌이라서 이런 방식은 상당히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또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는데, 이게 살짝 삐끗 나면은 이입하기 힘들잖아요. 그 점에서 일단은 어떤 시점인지 다 무조건 꼽아버린 다음에 일단은 이야기 진행되는 점, 제 생각에는 해머 쪽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아무리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 뛰어난, 아니면은 해머도 아니고 그냥 일반 의사, 그러니까 일반 사건 해가지고 나온 거, 그러니까 전혀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예시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아무리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빠르게 수련을 해가지고 하기엔 약간 애매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시를 준비하는 건데, 마법사
그쵸.
고시. 근데 아무리 천재라고 하더라도 뭐한달 만에 고시를 다 외워가지고 뭐 초특급 마법사가 되는 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앞에서 제가 했던 예시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영화를 많이 본 시점에서 그렇게 이입을 할수 있는 거고,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뭐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닥터 스트레인지가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시점으로 보면은 제가 속해 마지막에 끝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1호가 끝난 이후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닥터 스트레인지는 존재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잘 탔다. 그래서 그냥 한번 정도 이런 영화 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토리도 잘 좋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캐스팅된 이후에 이제 큰 관심을 끌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설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베네딕트 컴버배치가 연기했던 많은 캐릭터들이 녹아 있는 캐릭터이기도 해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영국 드라마 셜록 같은 거에
샬록? 그쵸.
거기에서 뭐 비슷한 역을 하고 있고 뭐 스타트랙 다크니스에서도 이제 우월한 칸이라는 역을 했죠. 그런 것도 했었고 이런 연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닥터 스트레인지를 하면 어떻게 되냐 또 마블이 또 그거에 또 편승한 건지 아니면 이 영화에 편승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얼굴 디자인이 또 베네딕트 컴버배치랑 많이 비슷하게 바뀌었어요. 요즘 그런
그쵸.
것
얼굴 개변을 좀 해주잖아요. 코믹스에서도 점점.
네, 그런 아이언맨도 마찬가지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점점 더 호감이 가는 느낌 또 옷, 또 그렇게 입혀버리니까 완전 스크린 아니 만화책에서 나와버린 그런 게 돼버리다 보니까
되게 싱크로율도 좋아지고.
네 상당히 그것도 좋았었고 그거 외에는 뭐 전체적인 캐릭터 분배라던가 뭐 전형적인 아이언맨 1편을 많이 떠오르게 되긴 했는데 뭐 그거 제외한다고 하면 저는 무난했어요 너무 무난했어요 이건 좀 나중에 뒤에선
그쵸.
얘기할 것 같지만은 그거
네.
제외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좀 나름 진지하게 한것 같은 느낌이
재밌게.
들고, 네, 재밌게.
봤다. 그러고 보니까 저는 일단, 뭐, 이거 어떻게 보면은, 영화 자체는, 아, 그냥 딱 봤을 땐, 뭐, 좀 무난하고, 생각보다 막 엄청 재밌진 않네, 라는 느낌이었는데, 생각해보면, 이 영화 자체가 한 영웅을 등장시켜서 소개하는 영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MCU 영화에서 등장하는 영화들 자체를 다 높게 평가한 적이 별로 없어요. 뭐 캡틴 아메리카라던가 아이언맨이라던가 토르는 말할 필요도 없고 솔직히 다 그렇게 재밌진 않았거든요. 그냥 볼만했다.
아, 아이언맨 1편도
네,
별로셨어요?
1편이요.
아, 근데
그러니까 1편
1편.
자체가 네, 뭐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아이언맨의 등장을 잘 표현해준 영화긴 했는데 그냥 서사 구조 자체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얘가 어떻게 해서 영웅이 됐느냐를 보여주다 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아이언맨 1이 확실히 제일 나았던 것 같아요. 1편으로서의 가치는.
1편으로서의 가치는 저도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멀티코어 있잖아요. 핵심이 되는 거.
네.
그걸
네.
뽑아서 캡틴 아메리카에도 적용시키고 토르에 대해서 적용시키고 그게 좀 반복이 되니까 솔직히 토르가 좀 불쌍한 게 가장 마지막이잖아요. 그게.
네, 좀 너무 약간 겉절이 같은 느낌이 좀 들었죠. 급히 투입하는 느낌.
네, 그래서 좀 약간 아쉬웠는데
네네.
그거 제외한다고 하면 뭐 저는 근데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경우는 또 그걸 또 전형적으로 따르진 않았어요. 따랐다고도 볼 수는 있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건 다
그쵸.
걷어내면은 그렇게 되겠지만은 요거 같은 경우는 완전 마법이라는 걸 설명을 해주면서 같이 가버리기 때문에 아이언맨이
네.
처음에 갑옷 입었을 때 그런 장면 같은 느낌도 많이 들어서 그런 건 좋았어요, 상당히. 그러니까 좀 새로운 게 있겠죠, 새로운 게. 그러니까
그쵸.
캡틴 아메리카는 2차 세계대전에 슈퍼솔저가 들어갔다지만 솔직히 2차 세계대전 영화를 많이 본 관객이라고 하면은 뭐야, 저거. 라는 생각도 들겠고.
되게 어설픈 영화 됐죠.
네, 그리고 토르 같은 경우는, 토르 같은 경우는 토르 같죠. 그러니까 뭔가 좀, 시대극도 아니고 뭐좀 애매하고 판타지도 아니고 뭐 마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토르는 마법을 쓰긴 하지만은 피카츄잖아요. 네,
보는 입장에서 별로 마법이라고 느끼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요. 근데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경우는 그런 마법이라는 요소를 상당히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마법이 좀만 하면은 유치해지거든요. 진짜 유치해져요. 그런데
그쵸.
딱 정도를 이제 MCU만의 그 표현할 마법 수단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나와서 저는 좋긴 한데 그게 다죠. 예.
그러고 보니까 그 마법하니까 생각난 건데 이 영화 자체가 마법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굉장히 좀큰 관심사였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왜냐면 MCU에는 마법이라는 요소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다루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마법을 다루는 과정에서 보면 약간 동양의 어떻게 보면 오리엔탈리즘 같은 요소를 넣어서 원래 닥터 스트레인지의 그 요소를 넣었지만 굉장히 마법이 흔히 저희가 생각하는 막 물, 불, 바람, 번개 이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물리적으로 치환하는 형식의 마법으로 다 변형이 돼 있어요. 제가 원래 원제 만화가 어땠는지 모르지만 특히 뭐, 시작하자마자
그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누구지? 마스터 이름이 뭐였더라?
에이션트 원 말씀이시죠?
아 맞다. 에이션트 원 이야기 하잖아요. 에너지를 취해서 그거를 이용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에너지를 구체화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구체화해서 그거를 물리적으로 받고 있지 아니면은 뭐 그걸 에너지 자체를 쓰는 건지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뭐 물, 불, 번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에너지니까 그거를 그렇죠. 하나로 응축해 가지고 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더 심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늘어버리면은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마법에 대한 속성 공부도 해야 하고 네 그런 건 관객들 입장에서 좀 유쾌한 경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에너지를 쓰고 그 형태를 변환을 하는 걸로 바꾸는 것 같아서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유치해지는 지점을 피한 것 같은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저희들이 접했던 마법하고는 좀 약간 다른 음식으로 가면서 형태는 그래도 비슷하게 유지하는. 그러니까 마법을 실현하는 걸 보면 잘 많이 보셨겠지만은 나루토 인술 쓰는 것 같은 느낌 드시잖아요. 그런 것도 뭐, 있겠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그 그래픽 CG랑 마법이라는 걸 좀 잘 융화시켰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컨셉 자체를 되게 물리적인 걸로 바꾸니까 좀 CG를 활용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그 공간 지각 능력, 공간 상상력을 되게 자극하는 마법들이 많았잖아요. 등장하자마자 네. 에이션트 원이 막 각도를 바꾸면서 건물이 접히고 막 변환하는 그런 영상 자체도 되게 이색적이었고 그 이후로 등장하는 그 수많은 공간 변형형 마법들이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인셉션에서 한 등장했던 장면도 떠오르게 하고 그런 부분에서 되게 뭐라고 할까 되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걸 제가 파악은 못하지만 되게 상상력을 자극해 준다는 점에선 그런 마법신 자체가 좋았던 것 같고요. 특히 영웅을 소개하는 영화다 보니까 좀 스토리 라인이 플롯도 단순해지고 뭐 좀 지루해질 수도 있는데 설명하느라고 비교적 그런 부분은 시작하자마자 그런 마법을 보여주면서 시각적으로 잘 이렇게 해결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닥터 스트레인지의 영웅이 되는 과정도 비교적 이렇게 심플하게 보여주려고 노력했고 그 바람에 너무 심플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KBS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사람이 마법사로 수련하는 과정이 되게 짧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좀 찾아보면은 뭐 그 과정 자체가 그렇게 짧아 보이긴 해도 은근히 시간이 흐른 거라고도 하더라고요. 영화 자체에서 안 보여진다 뿐이지.
그러니까 저는 아이언맨 1편 상당히 좋아하는 게 토니 스타크가 마크2를 만들 때 그 과정이 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고생하는 장면. 그것도 솔직히 씬으로 본다고 하면 그게 짧을 거예요. 많이 근데 좀 임팩트하게 표시를 많이 해주잖아요. 뭐 실패하는 거. 근데 네. 여기에서 같은 경우는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경우 그 실패할 뻔한 거를 이제 히말라야 공간 이동을 보여주죠.
네. 네
그런 거 본다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표시는 안 하고 그냥 결과만 보여주잖아요 단순하게.
네.
그런 점에서 좀 그게 좀 약간 아쉬웠었죠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마법이다 보니까 네, 네. 시각화하기가 좀 귀찮았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각화하려고 하면 좀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때 같은 경우 이제 뭔가 독백 같은 게 들어가지면서 유치해지는 수도 있겠죠.
그렇죠. 뭔가 시각화하려면. 그 제가 먼저 말할게요. 그러면 에이션트 원의 언니 마법 세계를 보여준다고 하면서 우리 스티븐 스트레인지한테 별의별 이상한 공간으로 이렇게 막 여행을 떠나게 만들잖아요.
네.
그런 걸 또 해줘야 될 필요성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마법을 배우는 과정을 보여주려면 뭔가
어떻게 보면 처음 공간 이동을 하는 그 프로세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압축적으로 그냥 A에서 B로 뿅 가는 게 아니었고 사실은 이 지점을 가면서 그러니까 어떤 과정을 거친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친다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예전 영화 중 SF 영화 중에 스타게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있죠 있죠.
예, 그 영화 같은 경우 이제 비슷한데 컨셉은 그러니까 공간을 이동할 수 있는 별의 게이트를 통해서 이동한다 그런 게 있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 살때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그 과정을 좀 묘사해 줬으면은 괜찮았을 것 같은데, 그게 또 생략이 됐고, 좀 뭔가 이제 순전하는 과정이 많이 생략이 된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더 들어가면은 더 재밌을 것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뭐, 마법을 쓰는 거 처음에 하는 게 공간 이동만 보여줬지, 뭐, 공격력 마법이라든가 그런 거는 이제, 대련하는 장면 제외하고면은 거의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 장면이 좀 많이 좀 생략됐다는 점에서 좀 아쉽긴 한데, 어떻게 보면 제작진 입장에서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한걸 수도 있어요. 이미 완성된 닥터 스트레인지를 빨리 투입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다 쳐내고 바로 그쪽 넘어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런 의미에서 또 여기서는 MCU 자체가 갖고 있는 멀티버스 라는 그런 뭐좀 확장 세계관 어떻게 보면 기존에 갖고 있었던 MCU에서는 거의 건드린 적 없는 영역까지 터치를 한 거니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도 좀 살짝 외딴 섬에 둥둥 떠 있다라는 느낌이었는데 닥터 스트레인지도 외딴 섬이라기보다 얘는 엄청 넓은 좀 영역을 확 건드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가 어떻게 보면 우주의 영역과 지구의 영역을 연결시키는 핵심적인 키맨이 되겠구나라는 것도 느꼈던 부분도 있고 말이죠.
네, 저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밑바구 까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네.
사실은 언제까지 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를 유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에 대해 가지고 생각을 한 나온 결과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필요해서 다크 스트레인지를 미리 포섭해서 넣어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거는 큰 뒤에 있을 미래의 이야기지. 아직은 저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뭐, 사실 앞으로 이제 뭐
네.
매년 MCU 영화가 1년에 3편씩 나오거든요.
그쵸. 다음 해도 많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본다 하면은 쫙쫙 늘어나는 확장된 세계관을 어떻게 컨트롤할지에 대한, 그리고 어벤져스를 3편을 끝으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거를 미리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거에 대해 가지고는 뭐, 저희는 즐기는 입장이니까 잘 나왔으면 하고요, 일단은. 뭐,
그러면
사실, 네.
네.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몇 가지 꼽아준다면 뭐가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에 나온 배우 라인업이 정말 좋았어요, 첫 번째로. 그러니까.
그쵸. 다들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감독의 영향 부족인지 시간 부족인지 모르겠지만 다 끌어내진 못했어요. 근데 이대로 계속 간다 하면은 2편 같은 경우 큰 기대를 할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그래픽적으로 정말 좋았죠. 묘사라던가 그런 거, 이제 몽환적인 분위기라던가 그런 것들, 특히 트레일러에서도 나왔지만은 그 시간을 이동하는 그런 장면 있잖아요.
예, 맞아요.
그 장면은 정말 좋았는데, 좀 약간 좀 아쉬웠던 건그 사과 갖고 좀 장난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너무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작동하는지에 대해 가지고 너무
그냥 한번
자세하게.
왔다리 갔다리.
그러니까 한번 왔다리 갔다리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딱한 번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네.
뒤로는 못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처음에. 이거 그 마지막 씬에서 그거를 깨달아가지고 뒤로 옮겨버리는 거죠. 그랬으면 더큰 충격을 먹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미 트레일러에 나왔던 장면이라서 그렇게 뭐 그다지 큰 임팩트를 주진 않았을 거라고 보고. 그거 말고는 전체적으로는 뭐 너무 무난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크게 큰 장점이 있는 영화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
그리고
그랬다.
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두 가지를 제외하면은 그냥 쏘쏘하다.
그쵸. 저도 뭐, 일단은, 마법 씬들은 되게 CG랑 잘 섞어서, 뭐,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들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공간을 막 이렇게 오며 가며, 특히 그, 적에 의해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차원 문을 열려고 그 노력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건물들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걸 보여줘서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이라이트 장면 홍콩 센텀에서 이뤄진 전투에서 그 시간의 흐름을 이용한 마법은 굉장히 되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멋있는 씬이 나오지 않았나. 네. 뭐,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스토리 자체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단순한 내용이라서 뭐가 엄청 좋았다. 라기보다는 그래도 내용 자체가 뭔가 단순하지만 그 내부에서의 뭐가 옳고 그른 것인가 이런 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기존의 MCU 영화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건 뭐 괜찮았던 것 같고. 그리고 영웅을 소개하는 영화다 보니까 그 기존이 갖고 있는 뻔한 클리셰나 이런 걸 약간 변칙 주려고 노력했다라는 거는 그래도 노력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스콧 데릭슨 감독이 그동안 별로 신뢰를 못 받고 있었는데 솔직히 전작 필모그래피를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생각보다 선방했던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다른 MCU 영화들과 비교를 한다고 하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제 최고의 1편인 아이언맨 1편을 하고 비교를 한다 하면은 부족한 건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족한 점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건데 빌런이 너무 약해요.
빌런이 좀 인상이 떨어졌다.
아이언맨 1편의 빌런의 이제 그 부사장 있잖아요.
네.
그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뒤에서 암약하고 사악한 짓 많이 하는, 그러니까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원래는 착착한 사람이었다가 뒤에서 이렇게 꾸미는 거 보여주고 마지막에 아이언맨을 이길 수 있는 거대한 병기까지 만들어서 압도하는 그 장면이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뭐 이번에 나온 악역 캐실리우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100% 악역이 아니에요. 이 영화에서는 이제 도르마무라는 이제 가상의 존재, 가상의 차원 지배자가 어떻게 보면 최종 악역이고 그걸 컨트롤 당하는 게 캐실리우스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메인이 되는 악역의 활약이 후반부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짧게 나오기 때문에 그쵸. 그거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걸 나머지는 다 캐실리우스가 하다 보니까 좀 힘들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만약에 이게 좀 더 괜찮게 된 악역이 나온다고 하면은 도르마무가 캐슬리의 몸을 아예 접수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런 방법도 있긴 하죠.
엄청 뻔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임팩트가 있는 건 그거 같고 그러면서 갑자기 힘이 압도적으로 강해지면서 그걸 막기 위해서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제 차원을 이동한다는 건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일단 선택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미 지나간 거 어쩔 수 없는 거 같고 근데 악역이 정말 약해가지고 정말 왜냐면은 그 강력한 마법을 표현해주는 그런 악역이 좀 약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게 아쉬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거 같아요. 하긴 뭐 그러니까 캐슬리우스가 자체가 보면 뭐 작중 초반에도 에이션트 원과의 다툼에서 나오지만 어떻게 보면 그 에이션트 원보다는 좀 약하고 이제 막 열심히 마법을 배우고 있는 닥터 스트레인지보다는 강한 딱 그 중간자적인 위치예요.
그쵸.
그런데 이제 후반 전투에 가서는 워낙 전략도 사용하고 에이션트 원을 방심시켜서 이겼다. 반대로 닥터 스트레인지도 그냥 순수하게 마법 능력으로는 딸리지만 도구들을 활용해서 또 반대로 캐슬리우스를 이렇게 압도하는 장면도 나오고 마지막에는 뭐 에이션트 원보다 훨씬 더 대단한 도르마무를 가장 약한 닥터 스트레인지가 특정한 마법을 이용해서 기지를 활용해서 지지 않는 싸움을 한 거잖아요. 이길 수는 없지만 지지 않는 싸움을 해서 자신의 딜을 성사시킨 방식을 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파워 밸런스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그 왜 흔히 타임문의 게임 시나리오 방식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이렇지만 그 보통은 이런데 이렇게 돼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예외의 서술을 많이 하는데 이 영화도 가만 보면 굉장히 내용 전체가 다 예외의 서술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면 그런 구도의 대결 구도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좀 많은 더 생각을 필요할 것 같아. 사실 이 마법이라는 것 자체가 미지의 영역이고 뭔가 좀 구체하기 상당히 힘든 건 맞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마법 영화를 나온다고 하면 아예 막장으로 가버려가지고 뭐 슬레이어스처럼 되는 게 가장 재밌죠 보는 입장에서는. 아니면은 이번에 워크래프트처럼 나온 마법 있잖아요. 그것도 네. 사실 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거 생각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가면은 나쁘지는 않은데 MCU 같은 경우는 지금 메인이 되는 거는 흔히 말하는 물질 세계가 이제 메인 되고 있잖아요. 과학과 그쵸? 그런 쪽으로 더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본의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지만 나중 되면은 뭔가 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축적이 된 자료를 토대로 더 좋은 영화 나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은 뭐 너무 저희가 많은 걸 바라긴 힘들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천천히 기다리다 보면은 좋은 게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아까 배우 워낙 배우분들이 되게 굵직굵직한 분들도 많이 나왔는데 이 배우와 그 배우가 분한 캐릭터에 대해서 아까도 뭐 좋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융싱의 프리토킹 라디오 융프라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본 방송은 테일즈샵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모르도 남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유명한 배우가 연기를 하셨는데 이게 솔직히 그 기사라던가 이제 유튜브 클립이라던가 보면은 이 사람의 캐릭터성이 처음부터 악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뒤에서 칼빵을 놓는 거를 그 하는 캐릭터
아무렇지도 않게.
네 그런데 바뀌었죠 이번에. 마지막에 이제 크레딧 엔딩 크레딧 두 번째 쿠키 영상 보면은 좋은 방식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나설지에 대해 가지고 많은 기대가 되는 점이 하나가 있고 그 외에는 그냥 평상시에 그분들이 연기했던 캐릭터들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양전야. 그러니까 좋다고는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네. 더 많은 걸 바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난하게 나온 것 같아서. 정말 더 가장 크게 아쉬웠던 점은 그거죠. 진짜 캐실리우스 더 엄청나게 엄청나게 큰 악역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정말 그거 제외하면은 뭐 베네딕트 컴버베치는 베네딕트 컴버베치가 잘하는 걸 그냥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냥 전체적으로 무난해요.
그렇죠.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이 드는 게 뭐 에이션 토원 배우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설국열차에도 나오셨고
네.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분해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인데 좋게 말하면 되게 모호하고 신비로운 분위기인데 나쁘게 말하면 또 이제 약간 자기색이 별로 안 강렬했던 것 같아요. 일부러 좀 그렇게 한 것 같긴 한데 그 바람에 뭐 흔히 말하는 스승으로서 모든 걸 가르쳐주고 제자의 다음 성장의 발판이 되는 역할을 해준 캐릭터긴 하거든요. 근데 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네. 그런 마법사 캐릭터들과 비교를 하면은 네. 그런 게 부족하죠 사실은.
네. 그리고 뭐 도르무 남작은 뭐 일단 이분이 이번 영화에 한해서만큼은 동료 캐릭터였으니까
네.
뭐 동료 캐릭터에서 원과 뭐 나쁘진 않긴 했는데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많은 이렇게 소통을 하는 장면이라던가 같이 협업을 하는 장면이라던가 이런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뭐 닥터 스테인지 혼자 원맨 쇼에 가까웠지. 보면 뭐 이렇게 웡이 차라리 약간 감초 같은 역할은 좀 많이 해줬던 것 같고 약간 그 마치 한국의 마동석 씨 같이 약간 네, 되게 네. 그 진중한 비주얼로 이렇게 웃기도 하고 그 비욘세 음악도 듣고 하는 그 장면이 좀 재밌긴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웡이라는 캐릭터는 되게 괜찮게 본 것 같아요. 뭐 그분도 이렇게 뭐 활약을 하거나 그런 장면들은 별로 없었지만 그리고 캐실리우스는 확실히 좀 애매했어요. 뭔가 원래 파워 밸런스 자체가 상위에 있는 캐릭터도 아니다 보니까 뭔가 엄청난 마법을 배워서 강력해졌다라고는 하지만 뭐 진짜 그 강력함 때문에 궁지로 누군가를 모으는 장면도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얘도 은연중에 왕년에 그 에이션트 원 밑에서 일했던 경험 때문인지 막 깽판을 잘 안 치더라고요.
아 뭔가 좀, 과감한 깽판을 친다면 네. 이미 그 다크 디멘션의 차원이 넘어온 뒤에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이미 끝났으니까 게임 자체가 네.
딱 그러니까 개념만 보여주고 만 거죠.
네 그게 좀 약간 아쉬웠죠. 뭐 일단
그렇죠. 캐시얼리어스. 그렇게 그렇고 뭐 보면 그 그래도 나쁘진 않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더 악화했거나 뭐 어떤 식으로 더 뭐 강력하거나 뭐 아까 말씀드린 도르마무가 캐실리우스의 그 이렇게 주화 입마 시킨다던가 뭐 그런 연출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고 도르마무 자체는 약간 뭐 원래 존재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마지막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럴 거면 KBS님처럼 이렇게 캐실리우스의 몸을 빌리는 방식으로 그런 거 은근 많이 있으니까
저는 악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캐실리스의 그 동기에 대해 가지고 더 크게 부여를 해버렸으면 더 좋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진중하게.
그러니까 왜 이 힘을 얻는지에 대해 가지고 그 설명도 그렇게 크게 있지는 않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해줬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로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네모 이미 나온 영화.
뭐. 그래서 저는 좀 기존에 있었던 그런 좀 강렬한 색깔을 기대했는데 생각보다 다들 영화 내 한 일원으로서 열심히는 했지만 강렬한 느낌은 부족했던 것 같아요. 특히 뭐 베네딕트 컴버베치가 분한 닥터 스트레인지도 뭐 기존 원작에선 굉장히 까칠하고 독설 잘 날리는 걸로는 뭐 아이언맨 저리 가라 하는 캐릭터인 걸로 유명한데 영화 내에서 보면 뭐 이건 그냥 로맨티스트? 약간 소사이드 스쿼드의 조커와 할리퀸을 보는 느낌이 약간 좀 들었어요. 뭐 내가 생각한 것보단 별로 안 세네? 이런 게 좀 들어서. 그렇게 뭐 남을 이렇게 비꼬는 것도 별로 심하지도 않고.
근데 이 편부터나 아니면 이제 다음에 나올 작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존심을 완전히 회복을 했잖아요. 마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런 독설이라든가 그런 걸 이제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차라리 그때가 더 그런 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가 도입부 영화인데 그런 걸 보여주는 건 고려를 못했던 것 같아요. 뭐 그랬다. 저는 뭐 저도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마무리 방식이 좀 기존의 뭐 히어로 영화와는 다르긴 했잖아요.
네, 뭐 다르긴 하죠.
마무리 자체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이거는 들으실 분은 들으시고 안 들으실 분은 안 들으신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사실 스포일러죠.
뭐 그쵸. 스포일러 당연히 전제로 하는 거니까.
네. 토르 라그나로크 예고를 살짝 해주죠. 이거는 이제 촬영장에서도 그 명함을 받는데요. 토르가.
네.
그 뉴욕 센터 있잖아요. 그 네. 주소가 담긴 명함을 로키한테 받는 자야가 누군가한테 받아요. 근데 그 쿠키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로키랑 같이 온 거 보면 아마 로키의 소개로 같이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이제 각성한 닥터 스트레인지와 11화가 터진 이후에 아무것도 모르는 토르가 와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특유의 마법을 통해 가지고 맥주를 잔에 채워주는 걸 보여주고. 그러면서 도와준다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높은 확률로 이제 닥터 스트레인지가 라그나로크에도 나올 것 같다라는 걸 살짝 보여주긴 하는데 일단 그거는 나와봐야 할 것 같고 상당히 좋았어요. 전 두 배우 다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MCU에 나오는 배우들 다 좋아하는 편이기도 해서 왜냐면은 크리스 햄스워드도 상당히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두 분 다 연기 잘했었고 그 유쾌했잖아요 분위기도 그리고 그리고 살짝 그 저희 앞에서 얘기했던 그 살짝 비꼬는 그런 거 그러니까 아 귀찮은데 나 바빠 죽겠는데 그래도 이거 너를 도와주면 좀 덜 귀찮게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도와주는 그런 거 그 흔히 말하는 츤데레 느낌 그래서 그 점이 좋았어요. 그거는 좋긴 좋았는데 그걸 제외한다고 하면은 뭐 아 내가 본편보단 이거 보러 온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내년이 상당히 기대는 되긴 하는데 아 계속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MCU 영화 자체가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하나의 유기적으로 다른 영화들과 이제 도움을 주면서 가는 것 그러니까 좀 체크리스트가 점점 방대해지다 보니까. 이게 힘들어졌어요 네. 이제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냥 한편 딱 보기에는 좀 요구되는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가지고 좀 또 닥터 스트레인지는 그에 대해서 좀 많이 줄이긴 했잖아요. 앞에서 좀 초반에 얘기했던 시점이라던가 그런 거. 그런 네. 것도 애매모호하게 해가지고 좀 녹여내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좀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단편으로 보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벤져스 문제에 대해 가지고 모른다고 하면은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 웡이 그거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벤져스는 위험은
네. 어벤져스가 지키고 우리는 이제 마법적인 걸
마법적인
지킨다.
거
그런 네. 거 얘기인데 어벤져스가 뭐야라고 하면은 이제는 해석이 안 되게 돼버렸잖아요. 물론 네. 우리는 저희는 다 알지만.
네.
히어로 집단인 건 다 알잖아요. 근데 그래도 처음 본 사람에게는 닥터 스트레인지부터 보기엔 이제 애매해지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서 좀 그거는 뭐 아쉬운 것 같고요. 뭐, 마지막 장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타임잼이 나와, 이번에.
네, 그죠.
이제 다음에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의 이제 핵심인 인피니티 스톤의 이제 다섯 번째죠, 이게. 이제 소울잼 하나 남았을 건데 그거를 소개시켜준 영화치고는 좋았다 정도. 그러니까 그걸 제외한다고 하면은 자, 야, 뭐 너무 큰 기대를 해서 그런지 좀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슬프기도 하고. 이것만 좀 잘해준다 하면은 마블에게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타노스를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해 가지고.
그렇죠.
타노스를 어떻게 표현한다는 게 어떻게 저희가 납득할 정도로 타임 그 인피니티 잼을 모으게 되는 그 과정을 잘 보여준다고 하면은 인피니티 워는 대박이 날 거예요. 그런데 그냥 손짓으로 합체해버리면은 끝나겠죠.
얼렁뚱 땅 모으면
네 그렇죠.
그쵸?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좀 그만한 서사를 보여줘야 되니까 강력한 만큼. 저는 그 쿠키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라그나로크 뭐 토르 라그나로크 그래요 뭐 재밌게 볼 수 있을 만한 동기가 또 하나 생긴 것 같고 또 저 오늘 뉴스를 본 건데 그 혹시 레슬링 좋아하세요? 프로 레슬링?
아니요 소식 들으면 보는 편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그 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에도 전직 프로 레슬러 분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현 굉장히 유명한 존 시나라는 프로레슬러가 그 토르 라그나로크에 출연을 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나왔어요. 뭐 믿을 만한 소식인지는 아직 제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뭘 하길래 이렇게 레슬러까지 끌어들였나 약간 지금 뭐 높은 확률로는 악역일 것 같긴 한데.
저는 검투사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이번에 검투사 장면이 있다고 하니까.
아,
네, 거기에서 나올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아, 그렇겠네요. 워낙 또 거기에 애들 우럭부럭한 애들이 많이 나오는 세상이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제 크니만 콜로세움에서 전투하는 거 보면은 좀 몸 상당히 좋은. 어떻게 보면은 레슬링도 콜로세움이잖아요.
그렇죠.
아, 뭐 비슷하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러고 보니까 제가 마무리 얘기를 할 때 그 쿠키 영상도 쿠키 영상인데 이제. 그 보스인 도르마모를 해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기존의 히어로들이 강력한 적을 힘으로 무찔렀습니다. 뭐 새로운 힘을 얻어서 공격해서 이겼습니다. 뭐 아니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처럼 동료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이겼습니다. 이런 구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난 어차피 널 못 이겨 그러니까 지지만 않을래 라고 하는 느낌으로 이긴 건데 생각해보면 일본 만화 같은 거 보면 이런 방식으로 해결한 경우가 꽤 있긴 한데 MCU에선 처음 했던 방법이에요.
네.
이 장면은 어땠나요?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좋았다고도 하긴 한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워낙 많이 봤으니까 말로 때우고
저도
그러니까 네. 그런 장면을 많이 봤다 보니까 좀 그냥 잘 하는데 그 다른 분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신선하다 하기엔 약간 애매하다 정도.
그렇죠. 저도 MCU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한 건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장면을 꽤 봤던 것 같아서.
근데 압도적인 그 신과 같은 힘을 가진 사람을 그 신과 같은 힘으로 뭉갠다라는 걸 물론 닥터 스트레인지 설정상 그게 가능하긴 해요. 근데 그거를 표현해 주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파워 밸런스도 있고.
적어도 이제 그래픽 노블 같은 경우도 그림을 보고 그에 대해서 움직임이었던 걸 저희가 그걸 상상을 해서 이해를 하는 편이잖아요. 소설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움직인다고 하면은 압도적인 힘을 묘사를 해야 하는데 그게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 MCU의 다른 영화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압도적인 힘을 보여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신과 같은 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보여주면은 투명 드래곤이 돼버리니까 그런 것보다는 뭔가 이런 방식으로 풀이를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더 맞다고 저 생각도 들고 그래서
그래요, 맞아요. 뭐 그래도 또 닥터 스트레인지가 보면 아직 좀 더 성장할 길이 더 있는 것처럼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웡이. 그쵸. 아직 너가 더 배워야 될 게 많다라는 듯이. 그렇기 때문에 아직 덜 성장한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이언맨 2, 아이언맨 3처럼 닥터 스트레인지도 더 많은 성장을 위해서는 아직 도르마무를 이기면 아쉬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의미에서 기지를 잘 발휘하기도 했고. 또 원작 팬분들 입장에서는 원래 닥터 스트레인지가 이런 캐릭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 이런 식으로 또 이기기도 하는 이런 식으로 또 행동하는 사람이지라는 반응을 꽤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이게 원래 그 본연의 캐릭터를 설명해 주는 방식 중에 하나일 수 있겠구나. 다만 그냥 원작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장면이 익숙하면 뭐 그래 뭐 이렇게도 싸울 수 있지 정도였고 반대로 아예 이런 방식도 잘 모르는데 이런 장면을 처음 보는 사람들 입장에선 아니 야 싸워가지고 좀 이기고 이런 걸 펑펑 터지는 걸 기대했는데 좀 허무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아마 그런 좀 화려한 건 그 앞에 장면 있잖아요 시간 되돌리는
네.
거기에 그냥 만족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시간 되돌리는 거 이야기해서 말인데
네.
마무리하면서 이야기를 마지막을 해야 할 건 모든 인피니티 스톤이 어디에 있냐 이거를 좀 살짝 다뤄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걸 다뤄야지만이 이제 MC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네, 차기작들에 대해서
일단은 테사렉트 같은 경우 그것도 이제 인피니티 스톤이고
그러니까 인피니티 스톤이 6개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타노스가 6개를 전부 다 모으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MCU에서 각각 에피소드 과정에서 이러한 인피니티 스톤이 다른 형태로 많이 등장을 하는데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콜렉터라는 그 이상한 애가 설명하기로는 우주의 창조 이전에 6개의 특이점이 존재했는데 그 6개의 특이점이 잔재로 응축된 덩어리가 인피니티 스톤이다 라는 설정으로 만들어진 물건이죠.
그 지금 현재 테서렉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이스 스톤이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 네모나게 돼 있는데 까면은
네.
예, 네. 이제 그 스톤이 들어있다. 그 까서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어벤져스 2편에서 그 마인드 스톤잖아요. 거기에서 네. 이제 셉터 까니까 나온 것처럼 아마 비슷하게 네.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 현재 높은 확률로 아마도 이제 이제 오딘의 창고에 이제 처박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토르 다크월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왕좌에는 로키가 앉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과연 그대로 거기에 예. 있을지는 모르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영화를 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고 셉터에 있었던 마인드짐 같은 경우 현재 비전의 머리에 꽂혀있죠.
그렇죠. 이제는 비전 자체가 됐죠.
네. 문제는 이거를 만약에 빼버리면요. 비전이 네. 죽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왜냐면은 몸과 합일이 돼 있으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해 가지고는 또 그 영화를 토대로 보여주겠죠. 근데 아직은 당분간은 이미 중요한 캐릭터가 된 상태에서는 이 비전의 머리에 그 인피니스톤을 빼는 건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토르 다크월드에 있었던 그 에테르
리얼리티 스톤이요.
리얼리티 스톤 같은 경우는 컬렉터의 보관에 이제 맡겼었잖아요. 왜냐면은 네. 이미 그 오딘 창고에 그 앞에서 얘기했던 테스트렉트가 있으니까 같이 있으면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 맡겼는데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터졌죠.
거기서 그 콜렉터 숙소가 망가지는 바람에 그게 네. 또 어디로 갔는지 좀 행방이 살짝 묘연하죠.
묘연한 것도 있지만은 이걸 받으면서 그 컬렉터가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이제 다섯 개만 없다.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모으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모아서 아니면 타노스한테 주는 건지
타노스의 수하인 건지
예 설명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제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나왔던 이제 파워스톤 같은 경우는 이제 노바콥스 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창고에 처박혀 있는데요. 이거는 내 생각에 타노스가 가장 먼저 노리게 되는 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타노스 자체가 워낙 강한 빌런이다 보니까 굳이 엄청난 노력 없이
진단에 별로 결이낌 없이
네, 왜냐면은 그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로난의 파워스톤을 그 타노스한테 주면은 대신 노바코스를 쓸어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상태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그 인피니티 스톤의 힘을 알 채고 중간에 먹어버리죠. 그래서 네. 타노스는 빡치는데 그렇게 빡쳤다고 하면 직접 그 로난한테 가서 그거 뺏을 건데 그러지도 않아요.
뭐 약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또 생각해보면 하다못해 그래 뭐 스페이스 스톤이나 뭐 마인드 스톤은 비전이 갖고 있다. 하다못해 저희가 알고 있는 MCU의 등장인물들이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다못해 영화로 소개를 해줘야 돼요. 장면을 보여줘야 되고.
그렇죠.
근데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파워스톤은 그냥 로난 군단이 들고 있어요. 이건 그냥 시작하자마자 쳐들어가서 벙 하고 가지고 들고 와도 아무 상관이 없는 장면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손쉽게 가장 먼저 챙겨오지 않을까가 생각되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온 게 이제 타임스톤 같은 경우는
아가모토의 눈이죠.
아가모토 눈에 네. 박혀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위험한 곳에 이제 보관이 돼 있고 마지막 건 이제 마인드스톤인데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직 뭐 토르 라그나도크에 나온다 아니면 다른 후반 영화에 나온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 마인드스톤이 아니라 소울스톤.
소울스톤. 네네. 워낙 기시 마인드나 소울이나 아니, 이름이 진짜
아,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막 돌마다 이름 붙여 있어서 뭐 힘이 엄청 세네 시간을 조절하네 하는데 솔직히 좀 되게 리얼리티 스톤이나 파워 스톤이나 둘 다 엄청 센 건 비슷한 것 같고 잘 모르겠어요.
하는 역할도 좀 비슷해서.
네, 그래갖고 좀 되게 개성이 모호한 것들이 좀 몇 개 있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 뭐 떠도는 이야기로는 이 소유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소울이잖아요. 소울.
네.
이게 이제 토르 라그나로크의 헤임달이 갖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글을 보긴 했어요. 근데 말이 되는 게 그 눈 색깔 보면은 또 마인드 스톤, 아니 소울 스톤하고 많이 비슷하다라는 것도 있겠고 이 중 대사에서도 그런 것이 녹아나 있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또 캐릭터 갖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아스가르드에 그러면은 인피니티 스톤이 두 개나 있는 거잖아요.
두 개 있는 거냐? 예.
그거는 또 뭐 위험하다고 하나는 맡겨버렸는데 왜 그런?
약간 모순되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일단. 아니면은 뭐 임의의 장소에 두고 헤임달이 빌려오는 시기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중계기 역할로 받아오는 그런 거. 근데 뭐 그런 것도 너무 멀리 가는 거라 보니까 뭐 설명을 해줄 거야. 왜냐면은 인피니티 스톤은 여섯 개가 모여야 하니까.
그렇죠. 뭐 아직 뭐 그리고 영화가 몇 개 남았잖아요. 그런 데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솔직히 말하면 워낙 스케일이 큰 돌들이라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건 토르 라그나로크에서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이
저는 라그나로크에서도 안 날 것 같고요. 가장 저는 생각하는 거는 그 캡티 캡틴 마블 시점이 언젠지 모르겠는데 캡틴 마블 때 나오면 딱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면 아예 그냥 계속 안 밝혀주다가 인피니티 워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네, 뭐 그렇죠.
일부러 떡밥 안 풀어놓고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영화 얘기도 좀 했고 뭐 떡밥 얘기도 좀 했는데 뭐 상반기 얘기했던 영화 이후에 하반기에 영화가 많이 나왔잖아요.
네.
하반기에 보셨던 히어로 무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신나는 톡톡 라디오 융싱의 프리토킹 라디오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볼 수 있는데 하반기에 MCU뿐만 아니라 히어로 영화 뭐 보셨나요?
뭐 나온 건 다 봤는데요.
네네.
일단은 앞에서 얘기했던 수어사이드 스쿼드도 봤고 네. 닥터 스트레인지도 봤는데 솔직히 제가 하반기에서 가장 네. 재미있게 본 히어로물은
네.
넷플릭스의 루크 케이지예요.
그쵸, 드라마 루크 케이지.
사실 루크 케이지가 드라마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첫 번째는 시간이죠.
그쵸.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많은 시간 최대한 그 캐릭터를 뽑아낼 수가 있었고 영화들과는 다르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닥터 스트레인지의 단점이었던 거를 루크 케이지로는 충분히 보상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힙합이라던가 그런 걸 좋아해요. 노래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고 뭔가 한 그 집단에 대한 문화 컬처를 표현한 그런 작품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인데 루크 케이지가 그거에 딱 적합한 그런 영화였어요.
약간 힙합 약간 그런
그러니까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한 그 표현을 잘 해줬어요. 왜냐면은 그 감독도 그런 거에 대해서 잘 하시는 분이 하셨고 배우들도 다 그렇고 하다 보니까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걸 잘 표현을 해줘서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넷플릭스는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걸 제외한다고 하면 그냥 너무 무난했어요. 그러니까 큰 도전이라든가 그런 걸 안 했다 보니까 이게 좀 약간 아쉬웠다는 점이 슬펐습니다.
뭐 솔직히 간단하게 네. 네, 그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어땠나요?
수어사이드 스쿼드는 많은 리뷰를 보셨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제 생각에는
대부분 아시겠죠.
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모독이에요. 관객에 대한. 네. 사실 첫 번째 이유는 이건데 악당을 모아서 다른 악당을 친다라는 컨셉이잖아요.
네.
왜 악당이 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악당의 모이는 그 모임 장소 있잖아요. 네. 왜 악당이 악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순딩이 같은 느낌도 들어서 좀 너무 과격하게 18금 같지 않아서인지도 모르겠는데 그 점이 좀 약간 아쉬웠어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기대했던 트레일러에서 봤던 거랑 너무 달라서 영화랑 그리고 편집도 다 끊기고 신과 신 사이도 이어지지도 않고 정말 전체적으로 뭐 아마추어 느낌. 그러니까 전작이 감독이 찍었던 전작들과 비교를 하면요.
네.
이런 물건이 나오면 안 돼요. 근데 나와버려서 정말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걸 제외한다고 하면 히어로물이라고 하면은 히어로물하기엔 조금 약간 다 애매한 영화들이어서 첫 번째가 워크래프트도 어떻게 보면 따지고 보면 히어로물인데
그것도 평가 좀 미묘했죠.
미묘한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무난했어요. 두 번 볼 정도는 아니었고 그거 제외한다면 뭐 인디펜던스 데이 어떻게 보면 영웅물인데 뭐 따로 프랜차이즈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네.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세 가지 영화 다 같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정말 하반기 그렇다. 많이 기대를 했는데 너무 아쉬웠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배트맨 대 슈퍼맨을 그렇게 이상하게 만든 거 보고 이거는 절대 먼저 가서 보진 말아야겠다. 근데 대본의 평가가 안 좋더라고요. 아, 안 가길 잘했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솔직히. 좀 워너 브라더스 DC는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확실하게 하나 방향성 잡고 선택과 집중을 하든가. 애매하게 합니다.
일단은 자연스럽게 내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올해는 너무 무난했어요. 솔직히 11월 또 좋긴 하는데 만약에 올해 가장 재밌게 본 히어로물이라고 하면은 뭐 전 주저없이 데드풀을 이야기할 것 같고요. 왜냐면 가장 신선했으니까. 근데 내년 같은 경우도 그럴 기대할 만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는, 특히 MCU 같은 경우도 새 작품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내년에 이제 로건이라는 영화가 나오죠. 3월에 또 데드풀 나올 시점에 딱.
아, 데드풀 시점에 로그온이요?
로건, 그 울버린
로건.
3편.
아, 그거는 뭐 주인공은 울버린인데 데드풀이 등장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제 말은 개봉 시점이 비슷하다는 거죠, 단순하게.
아, 제가 잘못 이해했구나. 네.
근데 개봉 시점이 비슷한데 컨셉은 비슷해요. 18금 히어로물이다. 그 영상 그 레드밴 트레일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울버린이 할수 있는데 영상으로 표현해주지 않은 장면이 나오죠.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크로우로 머리통을 뚫어버리는 그런 잔인한 게 나오는데 그런 거를 보여줄 것 같으니까 좀 기대해야 돼요. 왜냐면은 솔직히 18금 히어로물 외면 더 과격한 힘을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기대가 되고.
어떻게 보면 데드풀 성공하고 나서 그런 가능성을 좀본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18금이라는 것 자체가.
18금도 돌이 된다. 그래서
다음 작품은
시점도 비슷하게 해서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스티스 리그도 원래는 이제 1, 2부작으로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1부만 나온다 일단은. 솔직히 지금 전체적으로 워너브라더스가 좀 계획을 다시 세우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저번에서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너무 그 빠르게 뭔가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배트맨도 슈퍼맨부터 해가지고 뭔가 어떻게든 MCU를 따라잡기 위해서 세계관 구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 거에 대해 가지고 크게 평가가 안 좋다 보니까 좀 페이스주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유머를 넣는다 뭐 그런 건뭐다 때려치우고 뭔가 트레일러만 단순히 본다 하면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대를 할 수는 있긴 한데 그
아니, 지금
기대
얘기가 뭔 얘기를 하는지 확실하게 안 얘기해 주셨는데, 무슨 작품에 대해서 기대가 된다는 얘기죠?
저스티스 리그가 저는 배트맨 대 슈퍼맨보다는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아, 혹시 언제 개봉 예정인지 아시나요? 몇
그것도
월?
5월인가 4월인가 내가 정확하게 타임라인은 정리된 게 아니라서 제가 지금 현재
아, 상반기 예정이 돼 있다.
상반기인 것 같고 원더우먼이
네, 원더우먼.
또 나오죠. 원더우먼
그쵸.
같은 경우는 MCU도 지금 이제 캡틴 마블이라는 여성 히어로물을 만들려고 준비 중인데 그것보다 먼저 나와요.
네.
그리고 솔직히 역사적으로 보면 그것보다 먼저 좀 여러 가지 유명하니까 기대가 될수 있는 영화인 것 같고 단순하게 히어로 뒷배경 이야기하기보다는 다른 의미로 좀더전 신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여태까지 계속 봤던 히어로물들은 남성이 주인공인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신선하지 않죠, 사실. 솔직히 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무법자들이잖아요, 다들.
그렇죠. 사실
영웅하고는
히어로물이라기보다는 뭔가 카우보이 비밥 같은 느낌의 약간 스페이스 활극물에 좀
네.
가깝지 않나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전혀 기대를 안 하고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큰 만족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생각하는 원더우먼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원더우먼이 좀전잘 되면은 그 워너브라더스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DC 유니버스도 좀 희망이 있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내년에 나온 게 스파이더맨 홈커밍과 토르 라그나로크랑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뭐 있더라?
그 블랙팬서 아닌가요?
블랙팬서도 내년인가? 아, 맞다.
맞나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 2도 내년입니다. 총 3개가 내년에
내년.
나올 예정이에요. 뭐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편은 저는 주저없이 강추들의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트레일러 티저가 나오긴 했는데 잘 나왔고요. 그리고 감독도 갔고 배우 캐스팅도 갔고 하니까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래도 네 그렇고 스파이더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또 신선하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여태까지 나왔던 그 전편들 어메이징이라던가 이제 스파이더맨 그런 오리지널 있잖아요. 그거 보시면 네, 아시겠지만은 이미 피터 파커가 이미 어른이 된 상태에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그렇죠. 고등학교 때부터 이야기를 진행했기 때문에 고등학생 시점으로의 히어로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신선한 각도로 접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기 때문에 젊은 배우를 캐스팅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기대될 만한 요소가 있겠고 또 아이언맨이 또 나오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점에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간만에 또 아이언맨 볼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 상당히 저는 더 흥미로운 건 아이언맨도 나오지만은 저번에 이제 그 버드맨으로 아카데미 상을 받은 마이클 키튼이 악역으로 나와요. 근데 높은
마이클
확률,
키튼.
높은 확률로 지금 현재 그 아씨 시리가 갑자기 높은 확률로 그 버드맨의 반대 시연인 벌처의 캐릭터를 맡게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게 또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악역으로 나오는 버드맨 느낌. 상당히 배우들도 잘하는 배우들이 또 나오다 보니까 기대가 되죠. 감독은 약간 유명하진 않다고는 들었는데 그걸 제외한다고 하면 올해 좀 큰 실망을 하셨던 분들은 내년에는 그래도 기대를 할 만한 게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마블에서는 스파이더맨 홈커밍 그리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토르 라그노르크 이렇게 세 개가 나오고 뭐 DC에서도 뭐 원더우먼이랑 저스티스 리그 이렇게 나올 예정이고 뭐 그 밖에도 아까 말했던 로건, 울버린 시리즈 어떻게 보면 이 엑스맨 계보가 따로 열심히 돌고 있는 거죠. 그 엑스맨 계보도 꾸준히 나올 예정이니까요.
근데 내년 같은 경우 폭스는 크게 일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크게 안 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파라마운트 쪽 그쪽에서
네네.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그거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트랜스포머 5.
그래요. 아 계속 나오네요 신이야기. 솔직히 왜 계속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재밌게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나오긴 하겠는데.
그렇죠 뭐.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데 이번에는 그 영상 보니까 그 촬영 현장 보니까 아더왕의 전설 나오는 느낌이 들어서
아, 네, 또 그냥 그래요.
그거 제외한다고 하면은 뭐 내년에 뭐 영화 뭐 기대하실 분들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네. 열심히 보시야. 그 트랜스포머는 기대가 안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까 넷플릭스 얘기하니까 이제 국내에 또 넷플릭스가 들어오면서 많이 화제가 됐잖아요.
네.
실제로 마블 드라마들이 많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캐릭터들이 뭐 아까 이름을 보니까 뭐 데어데블도 유명한 작품이고 뭐 루키 케이지도 나오고 제시카 존스라는 캐릭터도 나오고 아이언 피스트라는 작품도 나올 것이고.
네.
그게 이제 다 합쳐서 뭐 디펜더스라는 이제 어벤져스 같은 이런 팀을 이룬다라는 게 이제 또 컨셉인데 이쪽 작품 대해서는 뭐 혹시 기대하고 있거나 그동안 보셨던 걸 통해서 얘기해 주고 싶은 거 있나요?
뭐 사실 DC 쪽은 드라마가 더 강세예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은
플래시도 그렇고.
네, 근데 저는 별로라서 CW 채널 걸 거의 안 봐가지고 막 에로우라든가 그런 건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보진 않은 편인데 넷플릭스 시리즈는 다 보고 있거든요. 아, 네. MMCU에서 근데 그건 다 평이 좋았고 왜냐면 다 각각 그 캐릭터의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니까요. 내년 같은 경우는 아이언피스트라 또 마블의 디펜더스 시리즈가 나오죠.
네, 그쵸.
근데 디펜더스 시리즈에 더 기대되는 거는 악역이 시고니 이버예요.
시고니 이버는 어떤 캐릭터인데요?
아 캐릭터가 아니라 배우가.
아, 배우가?
네. 시고니 이버는 에일리언 시리즈의 유명하신. 그리고 고스트버스터에서도 이제 악역 비슷하게 나오시고 상당히 유명한 배우세요. 그러니까 그 분이 이번에 디펜더스의 악역으로 나오는데 과연 무슨 캐릭터로 이 캐릭터 네 명을 모여서 싸우게 될지도 상당히 흥미롭게 지켜볼 거 점이고 뭐 그거 제외한다면 솔직히 저는 넷플릭스에 나왔던 모든 드라마를 추천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회 되시는 분들 꼭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정말.
네, 그렇다고 합니다. 뭐 넷플릭스 뭐 많이 선전하고 있죠. 요즘 워낙 TV라는 것 자체가 옛날과 많이 달라져서 저는 아직 TV를 보는 입장이 아니긴 합니다만 자취생이라 확실히 관심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플랫폼이 많이 생겨서.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보면 이제 앞으로 예정된 컨텐츠나 MCU의 전개에 대해서는 대충 다 얘기해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닥터 스트레인지에 대한 소감 간단하게 하고 앞으로 기대하는 점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닥터 스트레인지 2편이 매우 기대가 돼요. 악역이 누가 될지에 대해 가지고 좀만 보강이 된다고 하면은 미래가 있는 원석을 발견한 것 같고요. 뭐 굳이 열심히 볼 필요는 없는 영화인 것 같아요. 생략을 해도 된다 정도. 근데 마법에 대해 가지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그래픽적으로 뭔가 좀 시각적으로 좀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 저도 비슷한데 뭐 꼭 봐야 되는 영화는 아닌데 뭐 베네딕트 컴버비치를 좋아한다든지 아니면 그냥 마법을 태용한 환상적인 그래픽을 보고 싶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확실히 이 편은 이거보다 좀 더 좋은 내용이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은 저도 듭니다. 배우분들도 워낙 좋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캐실리우스보단 도르무 남작이 좀 더 악역으로서 더 좋은 내용을 보여줄 거란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라도 속편을 기대해보고 싶고 베네딕트 컴버비치가 MCU 사단과 수많은 히어로들과 어떤 하모니를 보여줄지도 기대를 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방송 녹음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반년 만에 오셨는데.
네. 뭐 영화 이야기 간만에 해서 정말 재밌었고요.
네.
뭐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히어로물 비슷한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할 수 있는 타이밍이 어디 하나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한국에서도 배우들 상당히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쪽으로 뭔가 할 수 있으면은 재밌게 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하긴, 제 방송에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화 영화가 아닌 영화, 특히 히어로물 전문 게스트로 이렇게 자주 와서 활약을 해주고 계신데, 다음 기회에도 또 좋은 작품이나 다른 컨셉 있으면 또 뵀으면 좋을 것 같고 생각해보니까 한국 뭐 히어로 영화라고 하니까 2016년에 이제 탐정 홍길동이라는 작품이 약간 히어로물에 가까운 작품이다라는 평가를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작품이 좀 나와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같이 얘기해 주신 KBS님 수고 많으셨고 오늘 융신의 프리토킹 라디오 2016년 하반기 히어로 영화 결산 겸 닥터 스트레인지 리뷰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KBS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